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신경아 자매입니다. 남편 김영식 형제와 두 딸, 고3 하은이, 중3 하빈이와 함께 2012년 5월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8년이 너무도 저에겐 빠른 시간이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문득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한 자매님이 떠오르는데요. 그 자매님은 절대로 간증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증한 게 너무 떨려서 나오다가 아마 기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기절도 안 하고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우뚝 서 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게 된 과정, 그다음에 이전 교회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이곳 침례교회,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의 변화된 삶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결혼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친가와 외가 쪽에서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안 계셨고, 친구 중에 간혹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권해서 남편이 출석하고 있던 침례교회에 몇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양 강좌를 듣는 기분이었고 사실은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예배 후에 남편과 외식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그 재미로 그냥 군말 없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친구의 소개로 모 선교에서 여는 성경 세미나에 다녀온 다음에 저희 가정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인데 세미나 참석 이후 성경 말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 후에 손희 신우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큰일 났다. 영식이가 이단에 빠졌다. 못 나가게 하라.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단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 손발이 정말 발발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단 소리만 들으면 금방 가정이 파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남편을 구출하기로요. 왜냐하면 사전에 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명색이 국어교사인데 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자. 그럼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것이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겠지. 이단이라면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남편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럼 남편도 그곳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순진한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남편을 구출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열리는 세미나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잘못됐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쯤에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원해서 후속 집회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선교회 소속 그 부천교회에서 개인 신앙 상담도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이 과연 사실일까? 이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구비문학처럼 성경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형되기도 하면서 나중에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글로 정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서는 성경이란 사람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 증거들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말을 인정하게 되자 정말 실타래처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말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리고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말씀 앞에 비추어봤을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히브리서 10장 17, 18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부천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1년은 정말 모든 것이 신기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1년 후에 성도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싼 땅을 찾게 되었고 도로가 없는 맹지에 법적인 문제가 여러 걸쳐 있는 정말 어려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초신자인 저는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땅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문제는 건축헌금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형제 자매님들은 굉장히 가난하셨는데요. 정말 힘에 부치게 건축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쓰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이 직접 땅을 파고 철근 작업도 하시고 시멘트 작업도 하시면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어서 저는 직장 때문에 매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도 틈나는 대로 가서 모래도 퍼날르고 철근도 나르고 그다음에 생전 처음으로 혼나면서 깔깔이라는 것도 배워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멋진 4층짜리 건물이 세워졌고 그곳 2층에는 기독교인으로 바른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었는데요. 마땅한 국어 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제가 그곳에서 주 2회 야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회 때의 생활을 생각하면 그곳 대안학교에서의 수업이 떠올릴 정도로 그 대안학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술, 담배를 많이 하던 학생들이었고 거칠고 밤에 탈출도 많이 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세상의 학교가 주지 못하는 또 다른 보람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가르쳐줘야지 했던 것이 그 학생들과 5년을 같이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을 교회에 나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대안학교 수업,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대안학교 수업, 금요일은 지역 모임, 토요일은 전도학교, 일요일은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교회를 가는 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이란 생각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때 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신앙이지 뭐 그냥 교회가 가는 곳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지 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여성도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일으켰고 또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일이 생기자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순수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일 앞에서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세상의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았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억지같이 하지 말라라고 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질타하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1년 내내 복음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가난하신 그 형제자매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지?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교회 가는 것이 답답하고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교리적으로 그곳에서는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화의 과정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아기에 불과한데 성장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희 부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도 저희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둘이서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점점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저희 남편은 요주 인물, 관찰의 대상, 집중적인 교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복음은 이 교회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를 옮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남편에게 선교회를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이번에는 사랑침례교회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이단을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랑침례교회도 수상하잖아. 절대 말씀을 듣지 말라고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워낙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찾아들었고 여기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어딘들 가면 하겠어. 가려면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저는 이곳에, 선교에서 예배를 보고 남편은 오전에는 선교에서, 오후에는 그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일부러 저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크게 거실에서도 안방에서도 말씀을 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절로 듣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선교의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고해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오전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요. 목사의 진짜 농담 섞인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 있자니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저 목사의 농담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저 신변잡기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지? 라면서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먼저 집으로 가라고 얘기한 후 예배당에 혼자 남아있다가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 것 같았던 교회,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4층에서 1층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짚으면서 내려오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너무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고 이곳 사랑침례교회에 다음 주부터 바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속내에 있을 때였는데요. 예배당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첫 인상은 회중 찬양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천장까지 울릴 정도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단순히 그 찬양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로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찬양이란 것이 예배 준비 순서가 아니구나, 찬양이 곧 예배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나서 몇 주 동안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굉장히 활기차고 자유분방함이 있었는데 그 속에 어떤 내재된 질서가 있어서 굉장히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나와 품격 자체가 다른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가 죽었고 위축되어서 숨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저희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렇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배웠지만 달라진 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1년 365일 구원설교만 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는 말씀을 몰라서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것저것 찾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비워라, 내 자신을 꺾어라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제 자신을 꺾고 싶었지만 말씀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저 자신만 괴롭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그때 당시의 염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염원을 담아서 둘째 아이 이름을 하빈,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부의 염원이었는데요. 이곳에 와서는 누가 저희에게 마음을 비워라, 내 자신을 꺾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확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 안에 하나 둘 심겨지면서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제 생활의 모든 가치 판단이 되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대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까지 진짜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개역 성경을 찾아보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11번이나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맑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막연함 속에서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애매모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곳에 와서는 그 막연함이, 모호함이 구체적이고 명확함으로 바뀔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생각하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은 생각이라는 기름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 사랑의 불은 행동과 생각을 돌리는 엔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하여 정확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 생각하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해준 점 또한 저는 크게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월요일마다 받는 문자 중에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에서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날마다 새겨보십시오 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성장에 진짜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그푼으로 삼아서 액자에도 껴놓고 크게 플롯으로 뽑아서 게시판에도 붙여놓을 정도로 이 질문이 정말 좋았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삶, 게으름에 제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기도 그리고 또 경관 서적 읽기도 게을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줍니다. 비단 이 질문뿐만 아니라 책 읽는 교회 분위기, 그 다음에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은 항상 저에게 큰 도전이자 큰 자극제가 되어주십니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금만 부지런을 떤다면 우리 교회는 저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면서 이곳에 와서 누군가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나, 우리 가족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구원에서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가 무엇인지 배웠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자신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부족한 저를 이곳 아름다운 사랑침례교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